해외에서 들어오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중국이 내일부터 사실상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생이나 장기 거주 비자를 가진 교민도 들어갈 수 없게 됐고 무비자 환승도 중단됩니다. 미국은 확진자 수가 8만 5천 명을 넘으면서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곳곳에서 병상과 의료물자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실업자도 10배 넘게 폭증했는데 잠시 뒤 현지 연결합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 넘게 나왔습니다. 환자 90명이 나온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 위층들을 쓰고 있었는데 이 건물에서 확인된 환자만 이제 모두 150명이 넘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있던 20대 신천지 교육생이 탈출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자신을 의료진이라고 속인 뒤 마을로 내려가 주민들과 접촉했는데 대구시는 이 교육생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 대란을 풀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1천만 원짜리 긴급대출의 경우 다음 달부터 출생 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조주빈이 검거되기 전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꾸민 일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사방에 가짜 계좌를 올려 추적을 피했고 뒤에서는 1대1 대화로 진짜 계좌를 공유해 돈을 챙겨왔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의원 꺼지기 논란 속에 비례용 위성정당의 순번도 정해졌는데 미래한국당이 투표지의 두 번째 칸, 더불어시민당은 정의당을 밀어내고 세 번째 칸을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5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하루 1만 명 넘게 급증하고 있는 미국은 전체 환자 수가 이제 8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중국보다도 수천 명이나 많아진 겁니다. 반대로 중국은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게다가 새로 나온 환자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온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걱정하는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오늘 밤 자정부터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비자나 거주 허가증을 갖고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잠시 밖에 나와 있던 교민들도 당분간은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건데요. 박성훈 특파원이 준비한 보도 먼저 보시고 베이징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中方决定从2020年的3月28日
외교관이나 공무 비자를 가진 경우만 입국이 가능하고 유학생은 물론 중국의 장기 거주 비자를 가진 교민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전면 입국 금지인 셈입니다. 항공기 운항도 대부분 중단됩니다. 중국 민간 항공국은 나라별로 중국 전역 중 단 한 곳에 주 1회 운항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외국인 환승객에 대해 최장 6일까지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됐습니다. 대한항공은 검역이 심한 베이징이나 상하이보다 중소도시로의 운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1일 해외 입국자 수가 기존 2만 5천 명에서 5천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강경 조치는 해외 영유입 감염자가 13일 연속 두 자릿수에 이를 만큼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나왔습니다. 중국 본토 확진자는 지난 열흘간 8명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영유입 감염자는 450명에 달한 겁니다. 중국 전역의 누적 확진자 수 8만여 명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우한에서 초기 대처 실패에 사태를 키운 중국 정부 입장에선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내비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바로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성훈 특파원. 조금 전 박 특파원이 전해준 것처럼 중국 전체 확진자 수 8만여 명에 비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자 수가 두 자릿수니까 그리 많은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중국이 이런 초강경 조치를 내놓은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주 초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상황은 회복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 특수 상황을 직시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사흘 만에 해외 입국 전면 중단 조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처음으로 해외 영유입 확진자가 중국 내 확진자 수보다 많아졌고 이후 본토 감염자는 거의 없고 영유입 환자만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재개한 중국이 제2의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조치라 중국을 가야만 하는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칙은 기존에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재허가를 내주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허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입국 금지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선뜻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중국 외교부는 현재 각국 공관이 현지 사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일단 시행이 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드러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젯밤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을 늘리자고 하지 않았나요? 이런 조치는 거기에 반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 발표는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를 끝내고 1시간쯤 뒤에 나왔습니다. 이 정상회의에선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하자고 했는데 정작 중국으로의 이동이 중단하는 조치가 나온 겁니다. 이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서 발급해왔던 APEC 비즈니스 여행 비자의 효력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과 유럽 등이 중국발 항공 노선을 중단했을 때 중국이 강하게 항의를 했었는데 그것과도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를 때였죠. 당시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몇몇 국가가 WHO의 건의를 무시한 데 대해서 불만과 반대를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화 대변인이 지금은 뭐라고 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한 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국 금지 조치가 길어질 경우 공장을 가동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기업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자를 내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아직은 말 그대로 기대일 뿐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업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이제 공장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는 상황에 또다시 큰 악재를 만났다는 반응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에 여러 개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에서 새 공장의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 단계별로 연구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갑작스런 입국 제한에 앞으로 몇 명을 언제 보내야 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다만 어제 전세기를 띄워서 연구원 290여 명이 1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공장을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관건은 입국 제한 조치가 얼마나 갈지입니다. 한 반도체 제조업체 관계자는 입국 금지가 두세 달 이상 갈 경우 엔지니어 등 핵심 인력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해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경제 무역 활동에 대해선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내주는 기준이나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로선 일단 비자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 대사를 불러 이번 조치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특히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과 같은 맞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외교부로 들어섭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중국의 입국 금지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부른 겁니다.
인난국을 극복하면 모든 것 정상될 것이고 한중 간의 그 교류와 내왕 보다 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중국 대사관과 각 공관에 이번 조치가 우리 교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다만 중국발 입국 제한 등 상응 조치에 나설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발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주의에 근거해 한국 비자를 가진 중국인의 입국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후베이성 입국 금지와 제주도 무비자 입국 중단 등을 실시했지만 추가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해외 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 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릅니다.
또 중국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발 입국 제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나라별로 온도차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일본 정부가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입국을 금지하기보다는 검역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부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특별 검역을 받고 있습니다. 또 30일, 오는 월요일부터는 한국에 오는 모든 승객은 비행기에 타기 전에 열이 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바로 인천공항 연결합니다. 자, 이정 기자,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보다 훨씬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에서 이 내외국인 약 1,800명 정도가 입국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의 약 2배 정도 규모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통계적으로 보면 확진자는 미국발 입국자가 유럽발 입국자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이 해외에서 오는 경우로 볼 때 미국발 입국자가 유럽발 입국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는 상황입니다.
두 배나 많군요. 그럼 오늘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검역 절차를 거쳤습니까?
네, 일단 내외 국민에게 상관없이 모두 발열 검사 등 특별 검역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공항 검역소에 가서 이 격리된 상태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모두 2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단기 체류를 하는 무증상 외국인들도 이 검역 강화 이 절차에서는 예외가 아닌데요. 이 공항 밖에 마련된 이 오픈형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약 5분 정도의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만약에 미국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에는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처럼 전수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비행기에 타기 전에 발열 검사를 다 받아야 된다고요?
네,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비행기에 탈 수 없습니다. 또 항공사가 항공료도 되돌려줍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좀 막겠다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런 검역은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에 이어서 동남아시아로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최근 필리핀과 태국 등에서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전용 교통편도 생긴다면서요?
네, 정부가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위해서 따로 교통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인 승용차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 열차나 버스를 통해서 돌아가도록 한 건데요. 각 지역별로 공항 리무진 버스와 또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돕겠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 감염을 추가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확진자가 8만 5천 명을 넘어 이제는 중국과 이탈리아보다 앞서게 됐습니다. 바로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 감염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더니 결국 중국보다 앞서게 됐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요?
네, 하루 사이 2만 명 가까이 늘어나 8만 5천 명으로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사망자도 1,200명을 넘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검사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고 그만큼 많이 확산됐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관계자입니다.
Best estimate is about 81,000 deaths and it could be much higher depending on other circumstances.
그런데 그 중에서도 뉴욕이 특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상은 물론이고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물자 부족도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앤드류 쿠오머 뉴욕 주지사입니다.
we need, at a minimum, an additional 30,000 ventilators. You cannot buy them. You cannot find them.
또 병상은 14만 개가 필요하지만 확보된 건 절반도 안 됩니다. 영안실도 부족해 병원 밖 임시시설도 등장했습니다. 한 의사는 암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Wire the money to a bank account. They give you a time and an address, single unit mask for under $2, and I'm paying as high as 20.
영안실도 부족할 지경이며 상황이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 뉴욕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들려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남부 루이제나주 등지에서 심상찮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소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루이제나주 감염자는 2,305명, 사망자는 83명입니다. 하루 새 확진자가 500명 이상 늘었습니다. 환자의 절반은 뉴올리언스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9일 첫 환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567명으로 늘었고 이후 3일 만에 거의 2배인 1,000명이 됐습니다. 17살 10대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건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간 열린 야외 축제 마디그라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당시 미국 내 확진자가 적어 취소 없이 열린 축제에는 해외 여행객 등 150만 명이 모였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고의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걸 테러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선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며 마트 직원에게 일부러 기침을 한 남성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식료품점에서 진열된 상품에 고의로 기침을 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업 대란에 대한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신청은 328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평소 20만 건 안팎에서 10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는 뜻입니다.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새로 나오는 환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르고 있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곧 중국을 넘어설 걸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경제금융 중심지인 밀라노입니다. 밀라노 보건당국이 더 이상 다른 지역에 시신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화장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밀라노가 속한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는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탈리아 전체 확진자의 40% 이상,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때문에 사망자가 불어나면서 화장시설이 부족해진 지역에서 주내 다른 지역으로 시신을 옮겨 처리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밀라노 당국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확진자 8만 명이 넘는 이탈리아는 조만간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6천 명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8천 명이 넘어 이미 중국의 2배가 넘습니다. 누적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0%대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 있는 가톨릭 교황국 바티칸에서도 고위 성직자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지만 교황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오늘도 91명 더해졌습니다. 어제보다 줄기는 했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가 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나 싶었던 대구에서는 병원 안에서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태가 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오늘만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원 한 층을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대구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두열 기자. 오늘 또 대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확인이 됐죠?
네, 우선 제가 나와 있는 장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곳에서 집단 감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건물 3층에서 7층까지 있는 대실 요양병원에서 나온 겁니다. 현재 90명까지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실 요양병원 바로 위층인 8층부터 12층까지의 제2미주병원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병원인데요. 여기서 환자 61명 그리고 간병사 1명 등 모두 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만 152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지금 제 뒤로는요. 이 제2미주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 작업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예. 그 제2미주병원 확진자들은 어쩌다가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지난 20일에 대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자마자 대구시는 같은 건물인 이 제2미주병원 직원 72명을 검사했습니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환자 3명이 발열 증세를 호소해서 검사를 했고 어제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보건당국이 환자 283명과 직원 72명을 또 검사했고 오늘 6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 25명은 음성 양성 판정이 애매한 상태로 나와서 현재 재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윤두희 기자 잠시만요. 처음에 검사를 할 때 직원만 했다고 했는데 왜 환자는 검사를 안 한 겁니까?
네, 정신병원은 환자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폐쇄 병동입니다. 그래서 격리 환자보다는 밖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종사자를 먼저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환자까지 모두 검사하려고 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와서 안심을 한 겁니다. 대구시는 관내 모든 정신병원 전수검사를 끝냈습니다. 이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병원은 이미 확진자 90명이 나온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던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온 지난 20일에 저희가 찍은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실 요양병원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옆에 9층, 10층, 12층은 운행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2미주병원 폐쇄병동에 있는 층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11층은 제2미주병원의 외래과와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외래 환자와 직원들이 이 대실병원 환자와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두 병원 간의 정확한 감염 연결고리를 역학조사 중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한 신천지 교육생이 의료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몰래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마을을 돌아다녔고 커피도 얻어 마셨는데 이걸 나눠 마신 주민은 지금 자가격리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마당에서 춤을 춥니다. 의료복을 입은 여성이 다가가자 도망갑니다. 잠시 뒤 거리를 두며 순순히 따라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5살 A씨입니다. 지난 13일 생활치료시설로 들어왔는데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몰래 빠져나간 겁니다. 마을 펜션으로 내려와 커피도 얻어 마시고 택시도 불렀습니다.
내과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올라와 봐야 주의집을. 그래서 환자가 나온다는 것은 100분의 1도 의심을 안 했어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30분가량을 돌아다녔습니다. 커피를 나눠 마신 70대 여주인은 자가격리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조금 입에다 대고 좀 마시고서는 우리 집사람은 주더라고요. 뜨겁다고.
펜션에서 이 울타리 하나만 넘으면 경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나옵니다. 대구에서 온 확진자들이 머물고 있는 생활치료시설입니다. A씨는 이 건물에서 정문까지 걸어 내려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골목길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주기 위해 문을 열어둔 사이 밖으로 나간 겁니다. 정문에선 의료진이라고 말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A씨는 신천지 교육생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대구시는 A씨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왔다가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모녀가 있었죠. 제주도가 오늘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잇따라 자가격리를 무시하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한 고육책이겠지만 걱정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최충일 기자입니다.
벚꽃철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리조트 입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휴업을 알리는 진입통제 표지판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5일간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A씨와 그의 어머니가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리조트에서 이틀을, 다른 리조트에서 이틀을 묵었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카페와 음식점 등도 누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오한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제주에 도착한 20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도 여행했다며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일반 형법상이나 우리 감염법상의 위반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서울시도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잇따라 무시하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격리를 거부하면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경 대응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승균 강남구청장은 제주도의 소송 방침에 해당 모녀가 정신적 패닉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온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자가격리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유럽발 입국자가 어제부터 통계에 포함되면서 국내 자가격리자 수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에만 미국과 유럽에서 3천 명 가까이 입국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무단 이탈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당한 경우가 40여 건입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위반은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수사를 시작하고 지자체에서 고발을 하고 이럴 정도면 상습적인 건 내지는 이제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거죠. 출근해서 일을 하더라.
앞으로 잠시 집을 떠나는 단순 이탈도 곧바로 고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무단 이탈 시 강제 출국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음 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경찰이 살인, 납치 등의 기준을 적용해 출동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어제 저희가 호주 현지인이 우리 국민을 폭행한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외교부가 호주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제임스 최 주한 호주 대사와의 통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호주 주재 한국 대사관은 호주 외교부와 내무부에 서한을 보내 호주 경찰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고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화성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 생계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날 바로 지급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 내린 결정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화성시의 한 식당 주인이 적어낸 재난 생계수당 신청서입니다. 지난달 한 달 매출액은 1,425만 원, 작년 2월에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성의 한 옷가게 주인이 낸 신청서도 비슷합니다. 그나마 이 두 곳은 사정이 낫습니다. 한 태권도 학원 대표의 지원서에는 지난달 매출액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나흘간 화성시 내 학원과 음식점 등 2,630곳이 신청했습니다.
학원 관련된 그 업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소규모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 그런 가게들이 많이 지금 신청이
애초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5일부터 서둘러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426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심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 상태가 심각해서 앞당겨서 집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이 실제 지급된 건 화성시가 처음입니다.
지원받은 걸로 우선 급한 건물 임대료,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을 먼저
100만 원이면 한 달은 버티는 거지. 우리 솔직히 말해서 모지라.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도움을 주니까 우리는 진짜 좋은 거지.
화성시는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한 번 더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화성시는 경기도가 주는 재난지원금 10만 원에 더해 모든 시민에게 추가로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하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일이 반복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1천만 원 이하 긴급대출은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주창 기자입니다.
코로나 긴급대출 접수 현장에 소상공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리면서 오전 중 번호표가 마감됐습니다.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감됐어요. 오늘 접수분은.
다급한 상인들이 몰리면서 대출 줄서기, 병목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신속 집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라도 보증서 없이 닷새 안에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고 신청은 홀짝제로 시행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태어난 애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난 애가 69년생이면 홀순날에, 70년생이면 짝순날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세 종류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을 덜기 위해 상담 시간 예약 제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등급 1에서 3등급 사이 소상공인은 전체 시중은행에서 연 1.5% 금리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조주빈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텔레그램방에 가짜 계좌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입장료를 받을 때는 1대1로 대화를 해서 진짜 계좌를 준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의 가담자인 유료 회원의 추적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정혜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조주빈이 입장료를 받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렸던 암호화폐 계좌 두 개가 가짜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사람 계좌를 복사해서 쓴 겁니다. 수사 혼선을 주기 위해 가짜 계좌를 올렸다고 조주빈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조주빈은 유료 회원이 되려는 사람과는 1대1로 대화했고 이때 진짜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돈을 받는 과정에 본인이 직접 관여하는 것도 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JTBC는 조주빈이 출금을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둔 정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박사방 유료 회원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금을 내면 암호화폐로 바꿔 넣어주는 중개소인 베스트코인에서 거래 내역 2천여 건을 받아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거래 내역입니다. 조주빈의 범행 시기와 겹치는데 이 중 조주빈의 범죄와 관련 있는 걸 골라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중개소에 돈을 넣은 유료 회원은 확실히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착취뿐 아니라 잔혹한 폭행 영상도 공유하며 가입자들을 끌어모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고 잠적한 피해 여성 청소년이 심하게 맞은 영상물이라며 VIP방에 올려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주빈이 만든 숨겨진 또 다른 방. 여기엔 미성년자 폭력물이 들어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낸 이른바 VIP 가입자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박사 굿모닝을 줄인 박모닝, 이런 인사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여자를 맞은 거 있거든요. 때린 거. 얼마 맞았는지 막 멍이 들어.
조주빈은 모든 가입자가 있는 방에서 이 방의 존재를 수시로 알렸습니다.
그 사진 뭐 올려놓으면서 그 하드코어에 뭐 그런 게 있다. 일단 결제를 해라.
이름과 거래 내역이 남지 않는다고 알려진 암호화폐 모네로를 썼습니다. 관심이 줄면 이벤트라며 잠깐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기 기분 좋을 때 하루 이용권 같은 걸 줘요. 하루 박사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제일 잔인한 것들 많이 모아놨다고.
조주빈이 허락한 가입자들은 이 방에서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지시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게 한 겁니다. 조주빈이 폭행한 걸로 추정되는 정황도 있습니다. 조주빈은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고 잠적한 18살 여성이라며 폭행당한 얼굴 사진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피해 여성을 권선징악 시나리오의 배우라고 소개했습니다. 경찰이 조주빈에 적용할 혐의에 폭행 혐의도 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이제 50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책위원회도 꾸렸는데요. 최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장 개인이 이제 분노를 느끼거나 용서할 수 없는 지점이 있었다면 26만 명 중에 누구도 이걸 보면서 이걸 멈춰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게
소라넨 사건부터 2018년 웨파드 카르텔, 2019년 뭐 버닝썬 게이트 그리고 다크웹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면서 가벼운 문제로 여겨왔었던 거죠.
이 안에서 영상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어요. 굉장히 조직적인 분담이.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단지 뭐, 아, 야한 동영상 뭐 이런 수준이 아닌.
입에다가 주먹을 넣어서라도 그 말을 멈추게 하고 싶었고,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일어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집중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너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어느 정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피해자 이름을 뭐 검색을 하면 그 성폭력을 암시할 수 있는 키워드가 사실 자동 검색으로 뜨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명의 이용자들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서 집단적인 법적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운영자 한 명이 처벌된 것은 알고 있는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어요. 구형을 어떻게 했길래.
단순한 분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해자들을 처벌을 하고
가해하지 마시고 연대해 주시고 피해자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지지를 할 거고.
JTBC 최규진입니다.
검찰은 온라인에 공유되는 불법 영상을 검색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통보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음 달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건 한 번 삭제한 영상이 다시 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불법 영상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영상을 지워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들을 송우영 기자가 만나봤는데요. 실제 피해자들은 영상이 한 번 삭제된 뒤에도 또 어딘가에 올라오진 않았는지 끝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영상이 얼마나 많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포털 사이트는 물론 음란물 전문 검색 사이트들도 활용합니다.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사이트들에서 성인물 위주로만 찾게끔 유리하게끔 돼 있는 그런 곳들을 이제 뒤지는 거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일시적 사이트 차단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효과가 없어 모든 사이트를 찾아 삭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난 이런 이 영상으로 해서 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제거해야 할 영상의 주소.
하지만 삭제를 거부하면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 어딘가에 있을 것 같긴 한데 특정 회사의 호스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 서버, 어딘가에 뭐 사무실에 숨겨놓고 하는 확률이 크죠.
삭제가 됐다고 해도 누군가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새벽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이 때문에 공적기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오늘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박사방에 돈을 넣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취지로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남겼습니다. 유류품을 발견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 소식 얼마 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재판부는 이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을 적용해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후 미성년자 강제 추행 및 강간,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게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B양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습니다. A군에게는 소년법으로 정한 10가지 처분 중 하나가 내려졌는데 어떤 처분인지는 오늘 바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호 처분은 법적인 처벌과 다르고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최단 5년, 최장 7년의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A군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의 동의는 26만 건이 넘었습니다. B양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에타이를 알려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하니까 해코지하거나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이 내려진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판사님이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인정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책상에서 좀 많이 감정이 올라서 많이 울었죠.
비양 측은 재판부 결정에 항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등 다른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1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후보 등록이 조금 전 저녁 6시에 끝이 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취재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자, 최재현 기자, 후보 등록이 끝났으니까요. 이번 총선의 경쟁률 나왔습니까?
네, 아직 최종 등록 현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조금 전 오후 7시에 발표한 집계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재까지 모두 1,052명이 지역구 후보로 등록을 해서 경쟁률은 4.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최종 현황을 집계 중인 만큼 이 경쟁률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후보들의 통계도 잠정적으로는 나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후보자 10명 가운데 8명이 남성입니다. 연령별로 따졌을 때는 50대에서 60대가 74.9%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20대 후보는 14명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선거에 가장 많이 출마한 후보는 대구 서구에 출마한 무소속 서중현 후보로 이번이 15번째 선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2,300억 원 넘게 신고한 경기 분당갑의 민주당 김병관 후보입니다.
네, 50, 60대 남성 후보들이 많았군요. 그럼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의 숫자도 집계가 됐나요?
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들은 모두 38곳입니다. 제가 이 가상의 투표용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들 정당들이 모두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51cm가 넘는 긴 투표용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관위는 이들 정당들이 자격을 갖춰서 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도 되는지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이 정당들이 24곳을 넘어가게 되면 자동 분류기로 분류를 할 수 없어서 사람이 직접 일일이 손으로 분류를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일인 4월 15일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야 각 당의 성적표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각 당은 오늘 의석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순번을 배정받게 됐는데요. 오늘까지 의원 꿔주기를 이어간 결과 미래한국당이 둘째, 더불어시민당이 셋째 칸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오늘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적했습니다. 이로써 시민당의 지역구 의원은 5명, 전국 통일기호 5번을 받으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선 정의당을 젖히고 셋째 칸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밀려난 정의당은 반발했습니다.
한 칸 위에 위성정당 더 시민당을 올리기 위해 체면을 다 버리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니 더욱 한심할 뿐입니다.
어젯밤 7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낸 미래통합당에선 오늘 추가 이적은 없습니다. 이로써 기호는 4번, 투표용지에선 둘째 칸에 오르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입니다. 일부러 지역구 투표에서 기호 2번인 통합당과 맞추기 위해 추가 이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선거 보조금을 위해선 추가 이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선관위의 국고보조금은 오는 30일 기준으로 의석수를 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원내 교섭단체 기준, 즉 20석을 채우면 보조금을 30억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섭단체 지위를 얻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 속에서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JTBC 최수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관심이 큰 건 새 선거법이 적용되면서 정당 득표율이 3%만 되면 의석 서너 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섭니다. 그런데 군소정당들의 국회 진출을 돕자고 만든 이 법을 현역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일반적으로 여성 몫입니다. 남성 후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번호는 2번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은 8선 서청원 의원이, 그리고 친박신당의 2번은 4선 홍문종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생당에서도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번에 올랐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14번으로 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전에 했던 말과 다르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공짜로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중진뿐만 아닙니다. 각 당의 핵심인 20대 국회의원들도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려놓고 재선을 노립니다. 국민의당 2번은 최근 의원직을 내놓은 이태규 전 의원이, 3번은 권은희 현 의원이 받았고, 민생당에서도 장정숙 최도자 의원이 5번과 7번 비례대표 후보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위해 만든 새 선거법을 중진과 현역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선 의원들, 현역 의원들,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에 추구하고자 했었던 것을 악용하는 셈이죠.
JTBC 정종문입니다.
오늘은 서해 바다를 지키다 숨진 희생자를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 등의 희생 군인을 추모하는 오늘 행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2016년 정부는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의 희생군인 55명을 기리는 정부 기념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서해 바다에서 적대 행위가 중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과의 교전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5배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행사 중엔 천안함 유가족이 분향하는 문 대통령에게 호소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서해 수호 용사 55명의 묘역을 모두 참배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검찰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업자와 위조에 가담한 또 한 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를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동업자 안모 씨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도 공모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었다며 각하했습니다. 기소된 3명은 2013년 경기 성남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의 은행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 씨가 4장의 위조 증명서 가운데 100억 원이 적힌 2013년 4월 1일자 증명서 한 장만 안 씨와 함께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잔고 증명도 있고 자기가 발행한 거 맞다고 얘기하고 주라고 해놓고서 본인이 안 오느냐 하니까 자기 사위가 검사다고 얘기한 거죠. 검찰이 가서 다 얘기했으니까.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당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재판 기록을 토대로 최 씨 등 3명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측은 오늘 최 씨는 수십억 사기의 피해자라며 안 씨의 말에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기소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청입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를 책상에 걸어둔 채 다닥다닥 붙어일하는 콜센터 실태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있으나마나한 지자체들의 단속 탓도 컸습니다. 상당수 콜센터가 단속 시간을 훤히 꿰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만 148개 콜센터에서 19,000명이 넘는 상담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 사태 후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뤄지고는 있는데 이게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책상에 걸어두고 일한 한 보험회사 콜센터. 이제껏 주의 한 번 받은 적 없습니다. 단속된 제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콜센터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점검에는 위반인 것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한 콜센터 상담사들의 모니터 화면입니다. 부산시에서 10분 안에 점검하러 온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번엔 다른 모니터 화면입니다. 단속반이 돌아갔다며 상황이 해제됐단 메시지가 뜹니다. 부산시가 미리 시간을 알려줬던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다.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해고 올라가는 거죠.
수도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언제 조사가 나올지 모르니까 사기가 되고 있어라. 정확하게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 뛰어앉기와 교대 근무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다음 달 6일 개학을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하더라도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교육부가 다음 주 초에 개학을 또 한 번 연기할지, 수업은 어떻게 할지 등을 결정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다음 달 6일 예정대로 개학을 할지,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 다음 주 초 정해집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이 만나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학을 더 미루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온라인 개학을 통해 당분간 원격 수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원격 수업 형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다음 주엔 어떤 식으로든 미리 원격 수업을 해보라고 하지만 현장에선 걱정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수업해야 될지 저희한테 명수를 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업의 질이 얼굴을 마주할 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초등 저학년은 당연히 클 것이다라는 것이 오고요. 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흥미 이런 것도 굉장히 저해돼 있을 것이고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장애 학생에겐 원격 수업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짧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앞서 영국에서는 찰스 왕세자와 나딘 도리스 영국 보건부 정무차관도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몸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코로나19와 싸우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손흥민 선수도 은호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감염병과 싸우는 최전선 음악병동 앞에서 아베마리아가 울렸습니다. 건너편 굳게 닫힌 문 너머에 격리돼 있는 환자에게 쾌유를 기원한다고 직접 연주하는 음악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은 서로와 이제 그 감정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좀 더 이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아기와 함께 일주일째 병실에서 외롭게 지내던 캄보디아 출신 엄마와 외할머니는 모니터로 남아 작은 음악회에 특별한 관객이 됐습니다. 무대를 잃은 연주자도 일상을 잃은 환자와 의료진들도 잠시나마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유명인들의 온라인 응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만큼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주 집에서 여는 콘서트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는데 이 장면은 미국 인기 토크쇼의 코로나19 극복 특집편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들이 지목한 축구스타 손흥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자며 응원을 보탰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나를 지키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다음 응원주자로 지난달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지목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환기시설이 열악한 급식실에서 초미세먼지에 노출됐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조리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산재 원인으로 인정되는 건 처음입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2012년부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조리원으로 일했습니다. 2017년 이 씨는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고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이 씨가 일했던 조리실은 환풍기와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미세먼지 농도와 습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쓰러질 즈음 업무 강도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일주일 평균 업무 시간이 28시간 41분이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노출이 산재 원인으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초미세먼지 그리고 높은 습도 같은 것들이 혈압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요소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높은 업무 강도도 인정됐습니다. 단순히 업무 시간만을 따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기준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세현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누나 조연아 씨와의 분쟁 끝에 일단 경영권을 지켰습니다. 오늘 열린 한진카의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은 찬성 56%로 사내이사에 연임됐습니다. 반면 조현아 씨 연합이 내세운 이사 후보들은 한 명도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내일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인데요. 낮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 오늘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코로나바의 경제 위기 시급한 해법은 이란 주제로 밤 12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소셜 라이브도 바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신성연희 활동가와 함께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려도 왜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저녁 6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